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지혜가 더 중요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인생에서 성공하거나 인생에서 패배하는, 실패하는 것이 결코 자기 능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빠른 경주자, 용사, 지혜자, 명철자, 지식인 뭐 이런 표현들이 쭉 있는데 다 잘난 사람들이에요. 다 뭘 이렇게 성공할 만한 사람이죠. 그렇지만 본문이 분명히 말하듯이 빨리 뛰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경기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승리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똑똑하다고 해서 다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노력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합니다. 시기와 기회가 모두에게 임합니다고 하는 것은 자기 능력을 지나치게 과신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능력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다 잘 되는 것은 다 자기 능력 덕분이라고, 자기 능력 때문이라고 그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요즘이요, 세상이 너무 경쟁적이어가지고 또 우리가 자기 행복을 최고로 여기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막 경쟁하면서 뭔가 목표를 달성하거나 혹은 경쟁하면서 자기가 이기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경쟁하면서 자기가 뭘 어떤 특별한 권리를 누릴 때 그게 다 자기 능력 때문에 내가 잘나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주의라는 거는 이거는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자기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뭐를 우리가 이룩하고 혹은 뭐를 누리든지 그거는 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힘입어서 되는 것이고 남에게 신세 지면서 우리가 사는 거지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나라 같은데 우리나라는요 뭐 이렇게 시험 쳐서 되는 게 많잖아요. 시험 쳐서 그게 시험 능력주의라 그래요. 자기가 공부 열심히 하고 자기가 똑똑해서 뭐가 되는 줄로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주의를 연구한 학자들의 글을 잘 읽어보면요, 시험 쳐서 잘 된다 그래도요, 그 시험 칠 수 있는 능력과 조건들이요, 다 자기 능력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 얼마 전에 다 수능 치르고 성적 나와서 요즘 학생들이 이제 대학 가려고 하는데 그게 수능 치르고 좋은 성적 나오는 것이 다 자기 덕분이냐? 아니고 사실상 많은 경우에는 과외를 하거나 학원을 다니거나 뭐 이렇게 공정하게 하는 게 아니고 더 좋은 조건에서 살아난 아이들은 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고 누가 자기를 경제적으로 뒷받침해 주느냐는 것이 사실상 시험능력주의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거 다 무시한 채로 다 똑같은 조건에서 시험 치르느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뭐 시험 치실 수 있는 능력도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능력주의 그래서 다 개개인의 능력 따라가는 거냐? 아니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 남의 신세 지는 부분이 있고 자기가 생각지 못한 복을 누리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사람들은 뭘 이루고 뭘 얻고 뭘 누리고 할 때 그게 다 자기 능력 때문인 줄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능력주의는 거짓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조차 아는 그런 지혜를 몰라가지고 뭐든지 다 자기 능력대로 자기 노력대로 자기가 수고한 열매인 것처럼 자기가 잘나서 누리는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든 어떤 복을 누리고 있든 어떤 권리를 우리가 행사하든 그것은 다 하나님께 하나님 덕분에 자기가 누리는 것이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빚지고 있는 거다. 빚지고 있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이 이방인에게 빚진 거다. 내가 이방인 덕분에 내가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거는 이방인에게 빚진 거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실 우리는 인생에서 내가 어떤 은혜를 누리고 어떤 복을 누리든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은혜고 남들을 도우라고 내게 맡겨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빚진 거다는 거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상 우리는 우리가 어떤 은혜와 어떤 복을 누릴 때 어떤 권리를 우리가 행사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라 다른 사람에게 비치고 있는 거다는 것을 늘 기억해서 내가 누리는 어떤 복이든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다못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이라도 사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떤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복을 주셨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말씀에도 어제 묵상했던 말씀에도 여러분 거기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몫이니라고 말할 때 이 내 몫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라는 말도 있지만 몫이라고 할 때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은혜요, 개인이 누리는 복인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떼어 맡기신 그런 분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떼어 맡기신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야 이게 내가 누리는 복이다. 아 이게 내가 누릴 사명이구나.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구나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다 은혜요 복이요 사명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요, 그런데요, 얼마나 이게 위태로운 일이 많아가지고요,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다 깨어질 수도 있어요. 오늘 보면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평안이 당연한 거고 사고가 나고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비정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실제로는 세상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문제가 많은 게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문제가 생겨서 기적적으로 낫는 것만 은혜가 아니고 우리의 일상이 다 은혜요, 복인 줄 알아야 합니다. 병이 들고 나면 일상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렇게 허리가 아프면 아니면 목이 아프면 어깨가 아프면 이게 아프면 이게 아 이게 정말 모든 것이 다 은혜요, 모든 것이 다 복이구나 뒤늦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일상이 지루한 것이 아니에요. 일상의 순간순간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마지못해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이요,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내가 평안을 누리며 산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은혜인 줄 알아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감당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 삶이 얼마나 귀한 복이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이 모든 기쁨이 소소한 즐거움이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 하는 것을 알아서 일상을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작은 일상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뭔가 엄청난 뭐 일을 하거나 큰 소리치며 떵떵거리며 호령하며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 보시면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라는 것은 있는 듯 없는 듯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매한 자를 다스리려고 호령을 하니까 이게 말 잘 안 듣는 사람에게 큰 소리 치니까 이게 얼마나 떠들썩하겠어요. 세상을 호령하는 떠들썩한 그런 호령 소리, 사실 그거보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데 사람들이 지혜의 가치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16절 보시면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가난한 자의 지혜, 뭐 보잘것없는 사람의 지혜에게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하면서 오늘 보면 15절이 말하는 것은 그 한 가지 사례를 말하는 건데 1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부터 15절입니다. 자, 14절과 15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죄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사무엘 하 묵상할 때 세바의 아들 비그리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벤마아가 아벨에 요압이 와서 성을 다 무너뜨리려고 할 때 그 성에 어떤 이름 없는 여인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만 내어주고 이 성 무너뜨리지 마라 뭐 이렇게 하면서 이름 없는 그 여인이 요압의 공격으로부터 성을 보호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던 적이 있어요. 그 비슷한 이야기예요. 그 여인, 이름 없는 여인이에요. 그냥 아마 어떤 남자의 아니었을 거고 집에서 아이들 돌보고 뭐 밥하는 그런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도 주목할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이름 없는 여인이거든요. 그런데 그 여인의 지혜가 성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있어도 사람들은 아무도 그 여인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만 무기보다 그 지혜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1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성전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게 뭐고 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제대로 생각 안 해서 지혜자를 무시하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이 무기를 들고 설치는 죄인들이 뭐 호령하는 곳이 되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큰 소리치고 떵떵거리는 뭐 그런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순간을 사명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세상을 호령하는 능력,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이 얼마나 귀한 복이고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귀한 사명인 줄 알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정말 필요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읽을 때 18절 마지막에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우리가 진짜 지혜가 없으면요 진짜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 어쩌면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1인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참 몰상식한 세상이 되고 정말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 전에 뉴스에 지금 정부가 노동시간 69시간 허용한다고 하는 보도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노동시간 69시간. 그러면요, 이게 이제 하루에 10시간씩 주일을 빼면 12시간씩 일을 해야 되거든요. 원래 주 52시간이 목표였어요. 그래가지고 뭐 주 5일째 하고 이게요 세상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노동시간 69시간이면요 정말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글 썼는데 보니까 독일 나치가 수용소에서 유대인 강제노역시킬 때 하루 그러니까 일주일 70시간 노동시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 강제노역 나치가 다 유대인들 잡아가지고 수용소에 가둬놓고 강제노역을 시킬 때 주 70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주 69시간 69시간 노동을 허용한다는 것은 거의 나치 강제수용소 와 같은 그런 수준으로 돌아가는 거다. 누가 이 글을 쓴 거 제가 읽었는데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정부 출범할 때 많은 큰 교회에서 다 이게 지지했거든요. 건강보험 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지만 하여튼 이런 거 무슨 노동정책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을 정말 이 악한 일을 할 때요 거침이 없어요. 예전에 이명박 정부가 4대강 할 때 거침이 없었던 것처럼 지금 정부도요 이 고약한 짓을 하는데 거침이 없고요 아무도 말을 못하고 아무 말도 듣지도 않아요. 이게요 얼마나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지혜입니다. 누가 주목합니까? 우리의 기도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도 들으시면서 일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 많이 하면서 주님께서 참 세상을 호령하는 엄청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의 지혜를 통해서 오히려 더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지혜 부여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